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마가복음 10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관찰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감정을 공유합니다. 또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중 하나는 이 사물 또는 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장소라고 하지 않고 사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집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위치 이상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홈, 우리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느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딘가를 방문하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늑한 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주위가 어떤지 표현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이 여기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허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집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느낌을 보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는 모든 종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거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있는 것처럼 피부가 좋지 않다는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집처럼 느끼지 않으며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이에 대한 단어도 있습니다. 기분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끼고 불안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까지 느끼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존 메이어는 이렇게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실이 아니에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뭔가 꺼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영혼에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과 편해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글을 쓴 때가 4세기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핀트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의 안절부절과 씨름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활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재가 대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연결되어 승리의 항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선출되면 내각에 들어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점을 놓치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구절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어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우트론, 몸값, 대속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단어는 1세기에 매우 구체적인 용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원의 전시나 군사적 정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이 기간 동안 누군가가 전쟁을 하다가 패배했다면 패배한 병사들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땐 패배한 병사들을 위한 수용소도 없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들이 이긴 자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끝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시 집으로 갈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가져다 주면 그 병사는 다시 집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동기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값을 치르러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살고 있는 있다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예수님은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유에 근거한 이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우리 외부에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찾기 위해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무엇에 대한 질문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잠깐 상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이 자기 차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여러분의 차를 야구 방망이로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할 때 그 소년은 자기의 잘못을 누유치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 소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서진 차를 누가 갚아야 합니까? 누가 지불할 것입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용서와 함께 존재하는 엄청난 긴장을 나타냅니다. 용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동차를 지불해야 합니다. 피해는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용서와 그것의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잘못된 것이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누군가 비용을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대가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용서를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여러분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입니다. 그럼 폭력과 같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관습일 뿐인데 그렇게 대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누군가가 그냥 징발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징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단순히 용서하기 힘든 정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감지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 내가 직접 빚을 갚으러 왔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와 씨름할 때 또는 피에 굶주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반대하며 왜 그가 인심제물로 달래야 했을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수물로 주려고 가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 정신이 번쩍 들지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화난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오는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기를 치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과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히 고통을 겪으시고 대속물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없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함께 해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몸값은 우리가 집, 특히 홈을 찾기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급은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본보기, 사랑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하티마 간디가 쓴 글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의 순교자 희생의 화신, 신성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이지만 그 안에 신비롭고 기적적인 미덕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디가 말한 것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의 감동적인 예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기적인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의 해방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의 이 놀라운 본보기이며 우리를 자기 중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 건너편 숲속에 나이키 옆에서 달립니다. 제가 달릴 때마다 미아 1의 속도로 내 옆을 날아가는 호리호리한 젊은 청년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나는 48세이고 200파운드가 넘는 사람이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내 나이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다시 뛰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가 한 예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 주요 종교의 모든 창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적을 이기고 노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약 120세에 자연 사회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70대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는 80세에 사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60대에 통일 아라비아의 통치자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해를 직면하고 또 그들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공사업을 하시다가 32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잊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패배의 증거에서 명예의 휘장으로 바닥 없는 기쁨의 샘으로 끝없는 힘의 원천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변화되어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 역사가 변할 정도로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집을 찾을 장소를 주셨습니다.